1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만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거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그를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만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홀로의 무당을 부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꼭 생각이 있습니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예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꽃게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을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대의 목전에서 꽃게에 메고 나가리라. 우선 그 지난 시간까지 쭉 왔던 그 하나의 쭉 연속된 그 환상이 있었죠. 그 환상이 다 끝났나 했는데 12장 시작할 때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그 12장에 보면 이 또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신다는 뜻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반역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인자야 내가 라는데 핵심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 같이 있는 이 백성이 반역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게 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패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역하고 반역하고 뭐 같은 단어란 뜻입니다. 패역하고 반역이 어떤 점에서 같은 말인가요?
거스른다는 거죠.
네?
거스른다는 거죠.
아, 거스른다. 약해요. 거스른다라는 건 좀 약한 표현이에요. 패역이 뭐죠? 만기 드는 거요. 맞는데 그건 너무 약. 점점 더 단어 의미가 약해요. 패역의 의미는요?
반항.
네? 반항. 아, 반역을 뭐라 하느냐 하면 쿠데타 이러면 뭐 되겠는데 그럼 쿠데타는 뭐예요? 네, 기본은 뒤집는다는 거죠. 뒤집는 거. 자식이 아비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자식이 애비를 뭐 이렇게 되겠나? 자식이 아버지를 밑에 사람처럼 뒤집어 버리는 게 이게 폐역이죠. 이게 폐역. 그럼 이 폐역이 점점 커지면요. 신하가 임금을 깔아뭉개는 거 이게 반역이죠. 그럼 이게 반역이 맞나요? 폐역이 맞나요? 예전 성경에는 폐역이라고 돼 있었고 여기는 반역이라고 돼 있어요. 폐역이 맞나요? 반역이 맞나요? 네? 이게 성경 건너갈 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둘 다 되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누가 누굴 뒤집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
네, 백성이 하나님. 하나님을요. 세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반역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폐역이라고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
예, 부자 관계로 여겼다고 보면 그건 폐역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하로 봤다면 이건 반역이 되는 거죠. 그래 에스겔아. 네가 이 패역한 무리들, 이 반역한 무리들 가운데 있다? 이 반역한, 이 패역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반역이고 패역인가 하면 보단 보세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귀가 어둡거나 눈이 어두워서 못 볼 것 같으면 내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들어요. 볼 눈이 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폐역이라고 말해요. 네, 물론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죠. 요걸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고, 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게 분명하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의도적으로, 저 예수가 귀신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다, 아니면 하늘로부터 다른 증거 또 내놔라,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고의로 회방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싶지만, 바로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백성과 하나님과 중간에 끼인 선지자, 누가 제일 고생일까요?
선지자.
예? 하나님이 더 고생하시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제일 아픈 건 하나님이죠. 제일 아픈 건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한테 전해야 하니까 이 선지자도 사실은 죽을 지경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건, 선지자가 선지자를 보고 뭐하라고 시켜요?
이사가라.
이사가라고요? 아, 예, 이사가라 맞습니다. 근데 이사를 어떻게 가야 돼요?
원래 가는
네, 포로처럼 잡혀가는 사람처럼 이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안 되네. 포로처럼 끌려가듯이 이사를 가라 이랬으니까 자기 혼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조연이 필요하겠네. 어떤 사람요? 잡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불러다가 니야, 니가 나를 포로처럼 끌고 가라. 그러면 이제 그 에스겔은요, 포로처럼 잡혀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치웠을까요? 그걸 반복했을까요? 한 번 이렇게 끌려가는 걸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낮에 이걸 계속했을까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하나의 징조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 하고 그 다음 밤에도 또 해요. 그런데 밤에는 내용이 약간 달라요. 낮에는 포로처럼 묶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끌려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옷 제대로 입으면 안 되겠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뭐 째든지 어쩌든지 너덜너덜하게 해가지고 줄로 묶여가지고 한 사람 들고 끌고 댕기는 거예요. 선전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죠. 밤에는 또 어떻게 하나 보세요. 5절에 보면 성벽을 뚫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벽을 어떻게 뚫어요? 이거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제가 보기에 미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단어 자체가 성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사실은요 집에 있는 담, 자기 집에, 집에서 담 있잖아요. 이 단어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성벽이라기보다는 자기 집의 벽이에요, 집 벽. 그래서 밤에는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니까 대문으로 이사를 나가는 게 아니고 집 벽을 허문 거예요.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는 그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 그러나 보세요. 6절요.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거예요. 가리고 나가면서 땅을 못 본 채 지금 포로처럼 끌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땅을 안 보고 끌려가면요? 넘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똑바로 잘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야, 선지자 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이건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를. 선지자 하려면 연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포로 행세로 끌려다니고 밤에는 집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이사가는지 끌려나가는데 얼굴은 가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탄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누가 목사 되겠다 하거든 뭐 잘한다 이러지 말고요. 웬만하면 말리세요. 왜요? 진짜 몽산으로 가려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손놔야 돼. 다 손놔야 돼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이 목사시켜 나오면요, 그거 포기하기 전까지 힘들어요. 목사에게 무슨 자유가 있나요? 한번 맞춰보세요. 목사한테 무슨 자유가 있어요?
목사 자유가 있나요?
예?
목사 자유가 있나요?
어, 있죠.
몰래 그 생각 없는지 알아요?
몰래? 목사는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 먹니, 안 먹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 소리 사실은 못해요. 저는 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죄송합니다. 할매들이 제일 무서워. 배가 터지든지 말든지 할머니들이 내 먹는 건요, 뭐야 돼. 삐지면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또 젊은 저 집사님들 잘 계시니까 미리 부탁을 해요. 오늘 신방 쭉 가게 되면 첫 집에 잔잔, 둘째, 셋째 글러고, 셋째 집에 잔잔, 넷째, 다섯째 글러고, 점심 먹고, 여섯째, 일곱째 딱 해가 요 집은 절대 내놓지 말라고 시켜야 돼. 딱 편안하고 갔는데요. 첫날부터 이게 사달이 난 게, 담임 목사님 이것도 간자가 목사가 왔는데 이게 빈손으로 보낸다고 또 코랑 꿈을 지어버린 거예요. 아이, 참, 손발이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아침 다 먹고 갔고, 담임 목사님은 아예 아침을 안 먹고 출발했고, 한 6시부터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젊은 분들이 있을 때는요, 이 집 건너뛰라 하면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고 잘 놀았는데, 점심 때, 오늘 오후에 신방 없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점심 때 가서 점심 딱 먹고, 아, 이제 오후에 좀 쉬자. 이칸에 전화 때려와가 두 집 남았대요. 출타했던 할머니 두 분이 돌아오셨대요. 아, 기절하는 거예요. 반드시 떡이 나와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다시는 안 볼라 하면 안 먹어도 되지만 이유 이하를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한테 먹을 자유가 없어요. 안 먹을 자유도 없어요. 먹으려면 먹어야 돼요. 심지어 저게 저 최근에 뭐가 얘기하셨나요? 우리 다른 목사님 그 예를 들었나? 저 아마존에 선교하러 들어갔는데요. 아예 못 먹을 것만 골라가면서 자꾸 먹이잖아요. 예? 못 먹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힘들어요. 저는 지금 잘 선뜻 나오면 약간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전라도 쪽 나오는 그 뭐예요? 삼합. 홍어 삭힌 거.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다길래 제가 큰맘 먹고 내려갔어요. 큰맘 먹고 저 연습도 좀 할 겸 하고 딱 갔더니만 에이, 덜 삭은 걸 내놨대. 아니, 덜 삭은 거. 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 카면 제가 큰 소리 치긴 쳤는데요. 이걸 무슨 삼합이라고 내놨냐. 이 카긴 가는데 속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제대로 나왔으면요. 오늘 또 죽었다. 이 카고는. 근데, 야, 다행히 안 계시네.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 자체도요, 어떤 거는 겁나요. 하물며 저 아마존 동, 저 동네에서 내놨으니까 먹기 어려운 거 내놨죠. 두 번째는요, 먹으면 죽는 걸 내놨는데도요, 먹고 안 죽더라는 거예요. 사실 참 선교사가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목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요, 전 개인 심정으로 웬만하면 참아라. 참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갈락하면 아직 네 너무 젊다. 그런 마음이 전 아주 강해요. 그런데 그럴 값에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가겠다 그러면 가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선지자가요, 다른 백성들은 왜 선지자만 혼자서 뭐 해야 돼요, 지금? 포로 잡히가는 놀이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그래 쫓아다니고 밤중에는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기 6절 끝에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나의 징조. 우리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이게요, 그 하나의 시청각 교재택이죠. 너를 시청각 교재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오늘 저 자기는 아니라고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보사는 안 해도 되지만 목사는 해야지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이게 지금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이거보다 더한 거 뒤에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한 일,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끔찍한 일들을 기꺼이 다 했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고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하긴 했는데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호세아요? 예. 저도 호세아가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저 포로짓 하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그게 아니고 아예 삶 자체를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아,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겠다. 고민 좀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집사로, 권사로 하는 거는 조금 수월 수 있죠? 좀 수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질 한번 내고 싶은데, 그 명색이 권사잖아. 그래서 참아야 되는데, 내가 뭐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거 그냥 확! 요런 생각이 들 때요. 이 선지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그래도 내가 낫잖아.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억지로 참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네?
가끔 아무런 성질내라 해야죠.
이 나중에 이제 안 돼.
가끔 한 번만.
아, 안 된다니까요.
응, 안 되면 같이 뜯어버려야지,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재미예요, 그게.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 줄만 할 때 그냥 확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퍽 깨지는 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평생 그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안 주시면 우리 뭐 개인적인 인내와 힘으로는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정말 내 자연적인 성품이나 이걸로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누를 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 체험이 되고요. 이게 한두 번 쌓이고 나면 웬만해 가지고는 그 열이 그렇게 안 돋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하셨고 하나님 저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 뻥 하죠. 아, 아직 난 좀 멀었구나 그 생각하셔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는요 이게 잘 폭발 안 해요. 지난번 대학부에 갔었나? 대학부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또 뭘 할까 고민하다가 빌레몬 얘기를 했어요. 아, 오네시모 얘기네, 그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 편지 한 통 받아들고 자기 주인을 찾아가요. 원래 주인한테 잡히면 이거는 죽어야 될 종이거든요. 도망친 종이니까. 근데 이 편지 한 통 들고 찾아갔는데 그 빌레몬이 편지를 보더니 모든 죄를 용서하고, 알았다.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우리 선생님 사도 바울을 잘 도와라. 그리고 보내줄 때 말이죠. 오네시모가 돌아 나오다가 퍽 엎어져가지고 이마가 깨졌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영화꾼 깨지게 다행이네.
그럼 그 느낌이 오세요? 난 죽어야 할 죄인인데 우리 사도 바울 스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편지 써줘가지고 이걸 갖고 내 주인한테 갔더니 주인이 기꺼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 다음에 가서 나 대신 선생님 잘 모셔라 그러고 보내주고 나오는 길이에요. 원래 죽을 각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귀한 형제가 돼서 돌아 나오는데 뭐 어찌하면 내가 퍽 엎어져가 이마가 깨졌단 말이에요. 느낌이 안 오세요 그게? 아이쿠 감사합니다란 말은 입에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넘어져도 감사, 깨져도 감사. 그러면 이게 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 느낌이 왔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면요, 깨졌다고 해서 욕 안 나와요. 에이,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죠? 버거버졌다? 에이, 재수 없게 이래 되나요? 모든 것이 재수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옆에 쓰면 안 좋긴 하지만 재수예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인데, 이런 은혜 없이는요, 솔직히 말하게 에스겔처럼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런 어떤 그 성질날만한 일 가운데서도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풀이하고 설명해 주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여기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을 다 해줘요. 자, 8절부터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관한 몫이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러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유백하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에스겔이가 이상한 짓을 하고 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물어요. 사람들이 너 보고 뭐라고 하더냐, 뭐 하느냐 그렇게 묻더냐 그러죠. 에스겔의 반응은 안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도 궁금하신가 봐. 선지자한테 이런 일 시켜놓고 사람들이 안 묻다 그 말이죠. 안 묻더냐?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겠죠. 물었으면 에스겔이 미리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스겔이 이 의미를요 알긴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사람들이 묻거든 이렇게 답해 주라고 말을 다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까 10절 뒤편에 보세요.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관한 묵시라. 그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혹 기억하시나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 관한 것과 그 백성들에 관한 묵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왕과 그 백성들이 나, 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그 말입니다. 12절 보시면요, 11절이냐, 그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그리고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행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왕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사로잡혀 가리라라는 말을 함부로 해도 되나요? 요즘은 저 뭐 대통령 흉 보는 사람들이나 대통령 그 참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옛날 우리 학창 시절에는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 해버리면요 바로 잡혀가요. 예? 지도세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가는 이제 원장님 그 시대 잘 기억을 하고 그런 일 많이 보셔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도세도, 우리 그 의협심에 불타는 우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은 종종 가다가 며칠씩 이유 없이 결근을 해요. 며칠씩 결근을 해버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갔다 와서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저분이 어디 갔다 왔는지를. 요 입, 요거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선임 중에 요 입 단속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뭘 보느냐면, 저게 그 당시에 영어로 된 잡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 원래 우리나라 풍년이 들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선임이 뭐라고 하냐, 내년 봄에 한번 봐라, 풍년인가. 들림없이 살까봐 엄청나게 띨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 모르냐. 외국 잡지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올해는 분명히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요, 풍년이라고 막 떠들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뒤에서 외국 사람 막 수입해 들어오고 이런 거, 이 선생님 아는 거예요. 아니게 이게 열이 받쳐가지고, 아들한테 하고 떠들다가, 그래도 교실에서 떠든 거는 그 당시에는 괜찮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찌르고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전혀 없던 일이거든요. 어디 가서 떠드냐니까, 다방에 갔어. 다방에다가 열 냈다 하면 그 질로 며칠 살아서 그래. 근데 대통령 욕을 한마디 했으면요, 이건 며칠 안 문제가 아니에요. 시도 새도 모르게 한동안 안 나타날 이럴 수준이 요즘 너무 심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요즘은 대놓고 그냥 문제가 있어요. 자, 에스겔. 왕이 이렇게 포로로 갈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뭐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도 괜찮나요? 결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느냐? 괜찮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 소관이에요. 시드기야는 어디서 왕노릇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하고 있거든요. 어떡하겠어?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이 저를 떠들고 있는데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볼 수는 없어요. 자,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는지는 나중에 관주를 보면요, 그 열왕기하 25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25장에 보시면 이 시드기야가 드디어 마지막에요, 바벨론에 포로가, 아니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성을 막 잡고 있어요. 마지막에 성이 무너지자 시드기야가요, 밤에 예 틈새로,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담을 뚫고 나갔다기보다가 성이 한쪽 무너지니까 무너진 틈새로 군사들이 끌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쳤는데 이게 안 들켜야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요. 잡혀가지고 왕이 있는, 바벨론 왕이 있는 저 림나라는 곳으로요 붙잡혀 가요. 자, 그 가서 어떻게 돼요? 아들 다 죽고 자기는 눈이 뽑히고요. 그렇게 해서 네, 포로로 와서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에스겔이 지금 미리 땡겨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에스겔이 밤중에 그 벽으로 나가면서 왜 눈을 가리고 엎어지며 자빠지며 갔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상징하는 거는요, 왕이 앞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이 앞을 못 보인 채 끌려간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13절에 보세요.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왜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지 아시겠죠? 예, 눈 뽑히고 그렇게 잡혀오니까 땅 못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로로 잡고 왕을 포로로 잡아서 그렇게 끌고 오는 건 누가 하는 일이죠? 사실은 바벨론 왕이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왕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오고 그러는데 13절에 누가 한다는가 보세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 내가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 그물을, 그 다음에 내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드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느냐, 그러니까 제일 늘 한 답은 그거예요. 나라에 힘이 없어서. 자기 나라에 힘이 없어서. 또 다른 이유는요, 사실은 애굽에 기대고 있었거든요. 애굽이 배신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 이게 답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시는데요?
예레미야한테 계속 예언하고 행복하게 했는데
결국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동원해서 하는 말씀을 악착같이 안 들으니까요. 안 듣는 게 그게 바로 말로 뭐였죠? 반역이었잖아요. 반역하고 폐역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고 하나님께서 올무를 놔서 잡게 하는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이 알았더라면 시드기야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러고 계신다는 걸 알았더라면 어쩌면 에스겔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것이요 예루살렘으로 그 소식이 전달됐을걸요? 알아들었을걸요? 근데 하나님 표현은 뭐냐면 그래도 저놈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보려고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나타난 현상 보다가 그 현상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걸 이걸 빨리 이해하고 볼 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적거리고 화를 돋워대요. 아,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혹은 그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거 여러분 빨리 인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게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초등부 1학년짜리들을 앉혀놓고 오늘 아침에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건져내다라는 이름을 붙인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모세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죠.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한테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누가 이 이름을 붙여줬죠?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언제부터 계획해가지고요? 저 아브라함 시대에 430년 후에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라고 하나님께 사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해 낼 거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붙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을 하시고 앞에는요?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냈다고 모세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요 나타나는 현상과 뒤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때리라. 내가 칼을 들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15절, 16절은 앞에서 여러분 나왔던 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봐야 될 거 보지도 않는 그 죄인데 15절이나 16절이 말하는 거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순종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되나요? 내가 이렇게 말한 그 뒤에 그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후에야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구나 하는 거 알게 되리라. 그런데 너무 늦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미리 아는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아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십시다. 하나님 미리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고생 안 하는 게 복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저는 제가 지나온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 느낌이 참 강해요.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표현 안 했고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뢰밭에 그냥 뛰놀았던 것 같다. 지뢰밭에 그냥 뛰노는 아이 이게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뢰밭에 뛰노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든지 병신되든지 그 사람 표현이 아주 좋네. 죽든지 병신되든지 형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가 군에 갈 때만 해도요, 저 전방쪽으로 가면요, 항상 그겁니다. 행군할 때 절대로 혼자서 옆으로 빠지지 마라. 혼자 왜 옆으로 빠지나요? 에이, 지뢰발 불어요? 행군해서 가는데 왜 혼자 옆으로 살짝 빠지나요? 시해할라고.
시해할라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행군할 때는 항상 앞에서 안전한 길로만 인도를 해요. 그런데 옆으로 잠시 간다고 갔는데 거기에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가끔 터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밟는 거 아니에요. 짐승도 한 번씩 밟는데요. 짐승이 밟는 날은 횡재하는 겁니다. 노루고기 막 보는 날이죠. 오지로는 노루가 뛰다가 한 번씩 밟으면 사람은 없는 데 진짜 뽕 하는 거죠. 우리 군에 갈 때만 해도 그거 많이 시켰거든요. 요즘은 왜 되는지 모르지만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그 지름 앞에 애가 뛰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느낌이 강해요. 언제 저거 내가 하나도 안 밟았지? 저걸 안 밟고 어떻게 지나왔지?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제가 보기에는요, 이 지혜를 피해가는 길이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모르면요, 밟고 난 뒤에야 아이코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말랐구나. 이건 이미 권사님들이 뭐 죽거나 병신된 뒤에 아이고 하나님이구나 이런. 저 그런 얘기했잖아요. 늦게 신학교 갔는데 제 옆에 있던 동기 젊은 전도사가 어느 날 빼꼼히 쳐다보면서 했던 게요. 전도사님은 왜 말짱하게 신학교 왔어요? 그거 안 잊혀져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이해 가세요? 전도사님 어떻게 그 나이에, 이건 빠져있는 거예요. 관로 속에. 그 나이에 어떻게 말짱하게 신학교 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나이에 신학교 오는 사람은 대체로요, 뭐 다리가 하나 뽀개지든지 어디가 하나 깨져야 오는데 앞만 봐도 옆에서 보니까 말짱하더래요. 처음에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답변해 줬어요. 야, 내가 신학교를 안 왔다 뿐이지 명색을 이름은 집사인데 하는 짓은 반 목사지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고 그냥 보내준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미리 아는 게 복입니다. 일 터진 뒤에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15절 16절이 딱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17절에서 20절요 같이 갑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선지자는 또 연기를 해야 하네요. 무슨 연기를 하나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래요. 한 요건 좀 낫다 그래도 먹는 기네요. 먹고 마시는 거니까 요건 좀 낫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떨면서 어떻게 먹어요? 떨면서 음식 먹는 거 보셨어요?
떨면서 먹으면 흘리는 게 더 많고.
네. 잘 안 들어가고. 예, 떨면서 먹으면 흘리는 게 많고, 입에도 잘 안 들어가고, 언제 이런 일이 있나요? 전 옛날에 그 만났던 분 중에 이 수전증이 있는 사람. 오, 원장님 수전증 어떻게 하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가지고 손이 덜덜 떨리면요 잘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밥 먹을 때마다 덜덜덜 네? 떨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은요,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어떻게 먹나요? 이건 잘 모르겠다. 네? 물이 연체가 깨끗거리는 거는 놀라고 근심하고 관계가 있네. 왜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놀라고 근심하면서 못 먹는 거야. 여하튼 물 한 잔도요. 제대로 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자, 밥 먹을 때 물도 먹어야지. 그 물 한 잔 주면 이걸 받아들고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연기력이 없이는 선지자도 못하겠다, 그죠?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지금 덜덜덜덜 떨고 걱정이 많아서 물도 제대로 지금 못 먹는 이런 형국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집에서 밥 먹으면 안 됐지 싶어요. 널 나가서 먹어야 돼. 나가서 밥 먹으면서 밥 먹을 때마다 이러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 왜 그러니, 그러면요? 너 왜 그러니,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예루살렘 주민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땅이 적막해진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놀랍고 두렵고 떠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생긴다. 여러분, 저기 이런 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여러분 평생에 제일 겁나고 두렵고 떨렸던 거. 아니면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다 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준 경험 중에. 예?
6.25 동남 때 공격 당했어요.
뭐 했어요?
6.25 동남 때.
예, 6.25 동남 때 어떻게 왜요?
피난 가면서.
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떨리고.
예.
사극.
아, 그렇죠.
순천 강한 사건인데 주민들이 그냥 예. 몰려와서 우리는 참 어리석고 그 길이.
군인들 몰려왔으면 매우 우리 군인 아니에요. 우리 군인이 이렇게 무서우면. 제 얘기할까요? 저는 팔에 링겔 몇 개를 다 꽂아가지고요. 이제 수술실로 가려고 지금 수술대에 눕혀놓은 거예요. 여기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압니까? 문이 저기 저런 문을 뭐라 그러죠? 이거 미닫이라고 옆으로 마는 거 말고 여닫이. 여닫이는요 옆방에서 문을 덕덕하면 요 문이요 닦아도 덕덕하지요. 저 문이 덕덕할 때마다 날 들려오는구나.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그거 저 문이 바람에 약간만 일렁해도요 오는구나. 수술하러 가기 직전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좀 그래요. 근데 좀 이따가 간호장교가 나타나더니요, 오늘 이런 일을 해서 수술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아, 예. 보통 그 군에서 수술을 하면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줘요, 날짜를요. 일주일 사이에 평균 10kg가 빠진답니다. 수술 날짜 잡으면 일주일에 평균 10kg가 빠지거든요. 근데 전 수술 그걸 3번 연기했어요. 3번요. 한 번은 수술하려고 딱 누워있는데 전방에서 헬기가 날아와가지고요. 피투성이 환자들이 그냥 확 비닥쳐버린 바람에 손이 없어서 연기. 두 번째는요. 그 수술 담당 군의관이요. 병원장한테 꾸지람을 오늘 엄청 들었거든요. 이런 날 수술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연기. 뭐 이래가지고 세 번째 들어갔는데 날짜 잡아주면 일주일에 10kg 빠진다는 거 세 번 했으니까 예? 저는 안 빠져요. 저는 안 빠져요. 그래가 수술 마치고 들어 누웠는데, 그때 제가 펴보고 있던 책이 두 권 있었어요. 하나는 사조의 경랑 속에서 하는 그 책 하나 있었거든요. 간호장교가 이렇게 오더니, 수술실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이런 책을 들고 왔어요. 이래. 모두 모른대요. 주로 선데이 서울이나 그런 거 들고 오는데, 이 사조의 경랑 속에서 이것도 들고 앉아가지고 본다고 짭짤거리고 있어요. 완전 희한한 기대. 그 다음 또 하나예요. 수술 끝나면, 이 폐수술입니다. 이 칼이 반짝 떼냈거든요. 풍선을 하루 종일 부르래. 풍선을 불고, 다 불면 바람 빼가지고 또 불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시겠죠? 아, 그 재미없는 짓을 어떻게 차라리 노래 부르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아, 좋죠.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 680곡지. 근홍을 펴고 병실에 앉아가 하루 종일 책 넘겨가면서 노래 부르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장교가 이번 환자 참 좋다. 살 왜 빠져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 기억은요, 밤중에 오는 간호장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밤중에 오니까 환자가 하나 없잖아요. 제자리에 안 있고 밤에 다음인데 저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으니까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거기서 책을 보고 있었더니 창너머 이렇게 보니까 환자 하나 없는 거예요. 환자 하나 없으면 난리 납니다. 비싸이거든요. 놀래가 뛰드와가 문을 쾅 열었는데 보면 문 뒤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 놀랬다면서 그거 있지 말고 나오세요. 그래 이제 밤중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노닥노닥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게요. 자기 근무소 끝날 때까지 일주일 동안요. 자기가 놀러 오는 거예요. 밤중에 아무 얘기할 것도 없고 상대도 없고 아무 일도 없잖아요 사실은. 중환자실 밖에 그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간호장교 나한테 고맙다 했어요. 밤에 잘 지내십니다. 근데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난 짝대기 두 개 달고 자기는 쏘기 달고 있는데요. 나이는 제가 많죠. 그 앉아가지고 간호장교 많이 뭐라고 그랬어요. 낮에 저 훈련병들 오는 거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꼭 거짓대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훈련하다가 온 그 저게 그 훈련하다가 신체 검사로 온 장병들 안 찾는 거 보면 진짜 거짓대 유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다 귀한 집 자세고 여기 안 왔으면요 밖에서 지금 어떤 귀한 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라를 위해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거짓골로 앉아 있는 건데 그거 그려보면 안 됩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보면 느낌은 좀 그래요. 여기 옆으로 많이 섰습니다만은요. 수술 세 번 연기하면서 저 살 안 빠졌어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 쓰실 일 있으면 뭐 또 하시겠죠? 이러고는요.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이 가게 한 짝 떼내고 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 이 함부로 떨고 두렵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찌감치 하나님 하면 몇 장 커지는 거예요. 선대 수술 안 받아요. 병실에 잘 지냅니다. 이건 예고에 없던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가버렸다. 떨며 근심하며 가는 거요. 막 얘기하다 갔는데요. 그러면 수술하러 들어가려면 그렇게 예민해지는데 우리 어릴 때 봤던 거 뭐 안내의 일기 같은 거 있죠. 안내의 일기. 저는 그거 보면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져요. 그 나무집에 수모가 있는데요. 바짝 소리만 하나 들려도요. 오늘 잡혀가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적막해지라는 것은 그렇게 사로잡혀 간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 이런 아픔은 없겠지만 혹시 뭐 압니까? 수술하러 한번 들어간다 하는 것도요. 그렇게 사람 예민하게 되는데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참 감사한 게요. 저같이 그렇게 연기된 사람 잘 없었대요. 없는데 결국은 간호장교들이요. 미안해 죽겠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또 갑시다. 이러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즐거운 기억, 즐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 커져가지고요. 나중에. 원래 저 간 큰 사람 아니에요. 겁이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일들을 겪고 제 평생에 간 큰 짓을 몇 번 했죠. 간 큰 짓을 마지막으로 했는 게 아마 신학교 간다고 나선 거 아닐까, 그리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요, 남이 보면 바보지. 본인 생각할 때는 조금 강 큰 짓. 이런 짓을, 내 본래 성품 같으면 나 이런 일 절대로 안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고 이러다 보면 이 엉뚱한 짓을 들어 할 수만 있게 되죠.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거다. 그렇게 됩니다. 자, 21절부터요. 끝까지 갑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그리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임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못된 말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니까 22절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속담일 리는 없는데 이 말이 속담으로 쓰일 만큼 이 인간들이 고약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럼 날이 더디고 가는 이 말은요, 그 뒤에 보면 무슨 날이 더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말. 무슨 날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심판날이 더디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보여준 그 묵시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라진다. 심판은 무슨 심판?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이걸 뭐처럼요? 이 말을 속담처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이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해서 안 될 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떡하겠다? 에? 다시는 말 못하게 하겠다. 예. 입을 그냥 해서 안 된 말을 애들이 계속 하는 걸 들었으면 잡아왔어요. 잡아가 내가 뭐 어떻게 해요? 입을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입을
찢어버리면 찢어버리면 더 잘하잖아요.
세다 세. 아 찢어버리면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예. 제 방송도 들으러 봐요.
아 꿰맨다 제 방풀로 박는다. 이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들. 여기에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하는 데는 느낌상 그런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는데 전부 잡아다가 입을요? 재봉틀로? 네. 재봉틀로 들어 박아버리겠다. 이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서 23절 끝쯤에 보세요.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가까운 이 말은요, 곧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수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여기 허탄한 묵시가 뭐가 되겠어요? 허탄한 묵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것은 그 묵시예요. 그러면 허탄한 묵시는요? 그런 일이 없다.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매적의 묵시와는 반대적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아첨하는 이런 묵시는 전부 없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입니다. 25절에요.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동작이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얼마나 느려요? 에? 하나님 동작이 얼마나 느려요? 속 터질 만큼요? 참 뭔가 아는 사람 같아. 근데 권사님들이 그럼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작이 빨라요? 느려요? 일단 느리대요. 얼마나 느려요? 예? 아, 하나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은 그건 하나님 편이고, 우리가 느끼기엔 어때요, 그게? 예?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아주 느려요. 네, 아주 느려요. 그럼 우리 한번 하나님하고 이것 좀 맞춰야 되는데, 얼마나 느리냐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느린 거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곧 온다 하셔놓고요? 곧 온다 하셔놓고? 지금 몇 년째 안 오고 있어요?
네.
앞으로 몇 년 될지 모른다고요? 아니, 여태 2000년 동안 오셨는데, 뭐, 앞으로 한 2000년 정도 오실 거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것 같지는 안하다. 그런 거 그렇죠? 요러면 이제 맞는다는 거예요. 요러면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오실 것처럼 살아라.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그건데요. 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뭐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다 하더만은 몇 년? 모세 부른 지 몇 년 만에 탈출해요? 부른 지 40년이야? 모세한테 이름 붙일 때 이미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 몇 세 때 나와요? 80세 때. 빨라요? 느려요? 여러분, 사람이, 아, 기다리다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포기하고, 아이고, 엄마,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이때쯤에 하나님께서 쓱 움직이셔요. 왜 그러시나요?
그때 일부러 했다. 안 하게 하신 거.
참 많이 안다, 그죠? 처자 맞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우리만 사실은 조급해요. 우리만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고 나면요, 하나님 저 기도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물러날 수 있더라는 얘기죠. 왜요? 언제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언제쯤 그 응답하시느냐 하는 거 보면요, 내가 포기했을 때쯤이에요. 어느 날 문득 보면요, 아니 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포기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쓱 끄집어내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귐을,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드리다, 하나님 편에서 드린 건 아니에요. 누구 편에서 드리죠? 우리 편에 너무 드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러면서도 봐라, 심판 어디 있다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걸 미룬다는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미루고 계시다가 저놈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요, 미루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급해요? 엄마가 급해요? 엄마가 급해요? 어떤 건 엄마 하나도 안 급해요. 아이들이 급하지. 주로 이런 거예요. 말 잘 들으면 여분에 뭐 하나 사줄게. 이 말 딱 꺼내는 순간에요, 얘는 그때부터 밤낮없이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요, 며칠 있다 사주든지, 아니면 얘가 이쁜 짓 할 때 사주든지, 뭐, 그럴 생각하고 있는데, 애는 그 말 딱 나오는 순간부터요, 사준다 해놓고 왜 안 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답답한지 아세요? 애들은 말만 꺼내면 그때부터 답답한 거예요. 부모는요, 좀, 그렇게 안 답답해요. 아, 기본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그런 영국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뭘 주겠다고 그랬죠? 아들 주겠다고요? 하나 준다고 그랬나요? 하늘의 별같이. 예. 언제 하늘의 별과같이 줬어요? 아니, 별은 고사하고 하나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 언제 줘요? 네? 아브라함이 그걸 진득하니 견디나요? 못 견디나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못 견딘 아브라함을 원망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시려면 그분 성품부터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 원래 늦게 그러시는 분이니까 제가 압니다 하고 느긋하게 앉아 있으면 또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 마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 고집이나 내 조급함을 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 굴복이 빨라야 하나님의 선물도 빠르게 다가온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 뒤에 말도 뭐 다 비슷한 말이니까 그쯤할게요. 여러분, 이 12장에 또 가는 게 몇 번 나오나 한번 봅시다. 1절에 한번 보세요. 또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8절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렇게 돼 있죠. 17절 11절에 또 말하기를 가는 거예요. 그 11절은 그 8절에 들어있는 그 안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7절에 또 나왔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또 있죠. 그리고 26절에도 또 이 또 계속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 에스겔한테는 왜 이러노? 누가 답답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놔놓고 그 다음에 해설까지 다 달아준다? 과잉 칭절이다, 그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실제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그렇게 점잖으셨던 분이 일선에 나서가지고 직접 막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다급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이러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거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편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